나를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월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이 딱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적지 않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놀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붓하게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추석뿐이겠습니까? 또 설도 그렇고 다 구정도 그렇고 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명절의 스트레스. 너무 기쁘고 즐겁고 아주 기대가 벅차고 사람들은 이번 추석 명절 전에도 그 전주부터 얼마나 차들이 막히는지 몰랐어요. 월요일부터 사람들이 막 준비하느라 바쁜 거예요. 선물 사야죠. 또 뭐 이것저것 또 벌초 해야죠. 준비해. 그러니까 들뜬 기분.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고향을 내려간다는 그 기대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부모님 만난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근데 그게 또 반면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겁니다. 명절의 아이러니. 가장 기쁘고 즐겁고 또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고 또 정말 다복함이 넘칠 것 같은데 또 그와 함께 이 슬픔도 생겨나고 또 짜증도 일어나고 또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사건 사고가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못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취직을 좀 해라. 왜 너는 게임만 하고 있니? 하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칼로 찔러버리고 아버지. 그리고 또 이제 오랜만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를 보고 이렇게 베란다에서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이 손자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사망하게 되고 차를 운전하니까 또 막 다니는 것입니다. 막 다니다 보니까 뭐 정차했는데 뒤에서 또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터널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또 막히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 생각해 보면 참 차라리 그냥 평상적으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아이 추석이고 뭐 명절이고 없이 그냥 늘 직장 다니듯이 살아가고 또 늘 원래 있는 곳에서 그냥 있으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건이 생기고 움직이니까 사고가 생기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절 그냥 잘 지나갔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꼽아보면 있다는 거지 아주 대형 사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안심도 돼요. 이번에 뭐 무난했다 이런 걸 꼽으라면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사건 사고 없이 뭐 평탄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오히려 정말 사건이 생길 것 같고 두려운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갈등이 생길 것 같고 싸우고 그럴 것 같은 이러한 시간입니다. 이 9월이 이제 명절이 지나갔죠. 근데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요. 가정적으로 10월에 이제 이혼율이 이렇게 급증을 한답니다. 법원에는 막 이혼 서류가 막 제출이 된대. 그러니까 아직 10월까지는 견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다 끝났구나. 각각의 가정에서 뭐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정이 돼야 그래야 이제 진정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아들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며느리들이 문제. 딸들은 문제가 없어요. 사위가 문제. 그러니까 그건 정말 관계는 있지만 그러나 아주 밀접하지는 않은. 가서 일만 하게 되는. 가서 쭈뼛쭈뼛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이게 불편한 관계. 그럴 때 잘 도와주고 또 잘 이렇게 그걸 배려해주지 못하고 그런 어중간한 관계에 더 매몰차게, 더 가혹하게 며느리에 대해서 더 가혹하게 혹은 사위에 대해서 더 무시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아들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사위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딸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며느리들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딸이지만 어디 가면 며느리가 돼요. 어디 가면 아들이지만 어디 가면 사위가 돼요. 그럴 때 그 어중간해 보이는 그런 관계, 또 정말 아들이라도 정말 딸이라도 이 속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런 삶의 원리가 하나님께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면 참 좋지만 어중간하기 시작하면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예레미야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부분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처음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었어요. 예레미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라고 하는 걸 말하면 되고 내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 가라는 곳에 가면 되는구나. 아, 할 일을 지정해 주시고 할 말을 지정해 주시고 또 대상을 지정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이렇게 관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기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뭐였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파멸과 멸망인 거예요.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파멸하리라. 너희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영원토록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성공이고 부귀고 형통이고 이랬으면은 그 사람을 정말 아주 하늘처럼 받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이고 심판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파멸을 이렇게 말하는 거니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이 경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추석에 이제 친척집을 갔는데 우리 친척집은 안 믿는 집안. 딱 가면 부적이 더덕더덕더덕 붙어있어요. 그리고 금부처가 그냥 밥 먹는데 옆에 금부처가 이렇게 지긋하게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내가 목사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교회는 잘 되냐 또 성도 어떠냐 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안 그러면 불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그냥 다 끊어지고, 네? 다시는 갈 형편이 아니게 됐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또 뭐 이렇게 시간도 지나니까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돼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아, 대놓고, 네? 이거 하나 소용없습니다. 이 금붙여 이거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붙이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면 밥도 제대로 안 줘요. 네? 얼마나 쌩쌩하게 이 참말을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좋냐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축복과 또 도움과 사랑과 희락과 이런 얘기하면 얼마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당연하게 있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냐고요. 어디서 알아가지고 왔는지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세종대왕은요? 이순신은요?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게 되고, 아, 내가 사랑 필요 없고 하나님이신 축복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막 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할 수가 있나요?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항상 좋은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 아,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요. 딱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착한 사람이 천국을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가지. 내가 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할 때 우리들은 생각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00번 좋은 얘기해도 한 번 나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치욕, 모욕, 불편, 부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해. 아, 그래,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거 말해봤자 이거 뭐 갈등만 생기고 부담만 생기고 다툼만 생기고 싸우기만 하고, 아,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을 안 하면 그게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 그러면 이제 안 하려고 하면 마음이 편해야 돼.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답답한 거야. 하자니 괴롭고 안 하자니 괴롭고 하자니 괴롭고 안 하자니 괴롭고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시간이 흐르고 이런 갈등 속에 또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번에도 말 한마디 못했고 그냥 또 시간이 가는 거 다음에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못하겠다 하고 또 시간이 가는 거 이거를 증가할까 말까 하다가 또 못하고 이러다가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엔 그 고민 속에서 그냥 생이 끝나버려요. 반응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차라리 종교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오락가락하는 예? 말하자니 괴롭고 안 말하자니 괴롭고 말하자니 괴롭고 안 말하자니 괴롭고 이런 고민 속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명절 스트레스도 아까 비슷한 예를 들었습니까? 만나자니 괴롭고 안 만나자니 또 적적하고 만나자니 괴롭고 안 만나자니 적적하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해결 방식은 뭔지 아십니까? 없애자라는 거예요. 없애자. 이 나라를 떠나자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떠나니까 그렇게 행복해. 명절도 없고 뭐 경조사 뭐 일일이 챙겨주고 그렇게 행복해. 이 나라에서도 우리가 좀 이런 명절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다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가족끼리 보내고 그냥 여유롭게 그렇게 보내자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럴 수 있겠네. 아예 내가 이런 고민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할 때 그런 고민의 방식으로 그냥 우리 다 같이 믿어버리지 말자. 이게 해결 방식으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올바른 것일까요? 이 극단적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환자가 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만약에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이 환자를 이 병을 온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할 때 죽입시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건 뭐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죽으면 모든 병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치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아예 그냥 깨끗하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건 뭐 치료해야 되고 또 병 치료해야 되고 또 병원비 대고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나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걸까요? 어중간하게 다치는 그냥 아예 죽자. 그런 극단적인 생각. 그게 올바른 것일까요? 아이를 고민합니다. 이게 누구의 자식이냐? 그럴 때 그 결과로, 그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나눕시다. 아이를 반을 갈라서 누구의 부모냐 할 때 각각 나눠줍시다 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솔로몬이 했던 그 방식은 궁극적으로 그 아이를 진짜 부모에게 주려는 것이었지 그 아이를 정말 자르자는 게 갈라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선하게 해결한다는 게 뭘까? 문제를 악하게 해결한다는 게 뭘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악하게 해결하려고 보면 우리 삶 속에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서 직장을 없애버리고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서 학교를 없애버리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를 끊어버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굽니까를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아이를 죽여버리면서 끝을 내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다친 거를 치료하느니 그냥 깔끔하게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악합니다. 그는 왜 악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 모든 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이 선이에요. 그것을 더 짓밟아버리고 그것을 파괴해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더 망가뜨려버리고 이것은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무척이나 극단적으로는 사탄적이에요. 즉 그런 식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인 사람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되게 상합니다. 그냥 망가졌으니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잘 이렇게 고쳐서 쓸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그냥 냅다 그냥 확 부셔버려서 아예 망가뜨려버리자. 이런 사고방식이 이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아주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삶 속에 늘 안 되면 망가뜨리고 그냥 막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들은 거부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자라고 해야 삶 속에 선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망가진 것을 회복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잘 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해서 아유 그만둡시다. 괜히 이건 뭐 고생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이게 놀라운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서 혹은 그것이 고쳐지면서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예레미야의 삶으로 돌아왔어. 예레미야가 요리 갔다 이리 가도 힘들고 저리 가도 힘들고 요리 가도 힘들고 저리 가도 힘들고 안 하자니 괴롭고 하자니 괴롭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방식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림으로 설명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만났습니다. 관계가 있으면 전혀 없는 게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으면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관계가 적절했겠네. 근데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기 힘들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택한 방식은 뭐냐면은 멀어지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야겠다. 내가 교회 차라리 안 나가버리면 되지 뭐. 내가 교회 부담을 차라리 안 가져버리면 되지 뭐. 아, 그게 해결 방식이에요. 네? 아유, 신경 쓸 거 없이 봉사에 부담 갖고 뭐 교회 이런저런 일에 부담 아예 그냥 안 해버리면 되지 뭐.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또 누구랑 가까워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또 뭔가에 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더 좋은 방식은 뭡니까? 더 좋은 방식은 바로 여기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말씀할 수밖에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려고 할 때 놀라운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심판과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뭘 불의를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사실 그들이 블레셋이 믿는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과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보여지는 게 더 좋아 보여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안 주시고 또 마실 것을 안 주시고 또 승리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는 게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안에 있다가 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던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그들이 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광야를 그 사막을 그 구덩이를 건조하고 그 그늘지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땅을 그들이 통과해 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없었다면 통과할 수 없었죠. 그들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걸 통과할 수도 없었고 그럼 그들은 그냥 애굽에 소속돼서 애굽의 하층 민족으로 또 하나의 계층을 이루어서 또 하나의 계층을 이루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 계급에 계층이 생기는 것은 그 계급 속에서 사연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지배와 피지배, 정복과 피정복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계급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지배 당하는가, 지배 당하지 않는가로 계급 형성이 그것은 오랜 세대로 뿌리 뽑을 수 없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그렇게 될 뻔했어요. 바닥층에서 노예층으로 평생.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빼어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그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조강지처를 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바로 그것을 그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파멸과 멸망을 얘기하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밖으로 가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 생명수를 먹고 그 생명나무를 먹기 때문에 영생한다는 거지. 우리 스스로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막 빛을 나타내고 우리 스스로 뭔가 막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깨달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전에 그가 말했던 파멸과 멸망, 그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는 모욕과 수치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제 얘기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전에 하나님이 파멸과 멸망을 전해라. 네가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해라 하면서 제가 왜 그런 말을 전합니까? 라는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 저들이 어리석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 저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치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 지혜롭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논조가 달라졌어요. 그냥 전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않을 때, 그들이 공격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갚아주십시오. 그런 편이 된 거예요.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옵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제가 나가서 말하자니 제 모욕과 닮은 수욕이 크고 또 그 말을 전가하자니 그 말이 힘들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얘기가 달라졌어요.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건 뭐 비유를 들자면 이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중재하는 편이었다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편이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러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그들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과 심장을 아시는 주님, 제가 그 심장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의 마음이 180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고민하다가 만약에 그것으로 끝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고민만 하다가 그냥 내가 이걸 멀어져야지 하나님도 떠나가야지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가 자원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그리고 그 자신이 우러나와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중간한 관계니까. 그러나 이 어중간한 관계에서 멀어지지 말고 왜냐하면 이 속에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속에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정말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멀어지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값에 응답하게 됩니다.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멀어지지 않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그 말을 증거하게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또 이 시기상 이스라엘이 막 망하는 그 시기에 있었어요. 같이 망했어요. 같이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을 때 같이 포로도 되고 그리고 또 포로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냐?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세에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 주시려고 하셨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주 편만하고 복음이 아주 화답해지고 국교가 기독교고 그리고 다 기독교라면 아주 그냥 존경하고 그런 시대에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그런 시대는 존재할 수가 없고 여전히 믿는 믿음은 복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은 신앙의 원리로 명절 스트레스도 그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명절 없어졌으면 좋겠다. 가족관계 좀 차라리 끊어졌으면 좋겠다 할 때 우리도 맞아 그게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가 이렇다면 그러면 삶의 원리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내가 관계를 갖고 그래도 내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래도 친척이지 그래도 피붙이지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관계지 끊어버리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줘야지 또 평소에도 좀 신경을 써줘야지 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믿음의 충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단절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더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해 펼쳐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복음이요.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복음이요.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복음이요. 그 복음을 더욱더 잘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단지 전달하는 입장에 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소속된 자로서 더욱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10월에 우리가 더욱 세상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는 귀한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459장 같이 부릅니다.